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중부권에서 큰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참 짧은 시간 동안 내린 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남과 같은 저지대의 경우에는 불어난 물로 인해서 금방 그 땅이 잠기게 되었고 또 지하주차장 그리고 터널과 같은 경우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일로 인해서 한동안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리는 비라도 집중해서 내리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땅들은 모두 다 금방 물에 잠기게 되고 또 생명과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비가 끊이지 않고 장시간 동안 내리게 되고 또 그 내리는 양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쏟아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창세기 7장은 이러한 대재앙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16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이때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과 부패가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이 손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이 부패해버린 세상을 청소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노아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또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6장 3절에서 홍수가 임하기까지의 기간을 120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노아는 얼마 동안 이 방주를 지은 것이 되겠습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짓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를 구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에 따라 그리고 구조를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에 탈 사람과 생명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하면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7장은 이렇게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에서 다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였는데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엄청난 규모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홍수는 한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땅들을 잠기게 하는 전 세계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당시 땅 위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들의 숨은 다 끊어지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21절에서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는데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울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절부터 23절은 노아 시대의 이 홍수가 얼마나 대단한 홍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물에 잠기게 만드는 홍수였고 이 세상에 존재하며 호흡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 이 모든 것들을 죽게 만들었던 엄청난 홍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엄청난 홍수가 모든 땅들을 모든 사람들을 잠기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던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이었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홍수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창세기의 저자가 일부러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두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홍수 이야기에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무리 이 세상에 홍수가 밀려오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에 홍수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면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진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에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주는 이가 바로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아무리 세상을 다 잠기게 하는 홍수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다 잠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사는 시대는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순종의 분위기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오르고 나서 바로 비가 내렸다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방주에 오르고 나서 7일 후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아마도 이 시간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자신 안에 의심의 고개가 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자신을 덮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큰 시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노아는 자신 안에 들었던 그 의심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결국 그 엄청난 규모의 홍수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만 고생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가족들도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노아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 역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홍수가 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내 인생에 임하는 홍수는 내 삶을 잠기게 만들고 내 삶을 쓸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삶을 살면 결국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임하도 아무리 우리의 삶을 잠기고 쓸어버리는 그 엄청난 사건들과 재앙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결국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물에 잠기게 되는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가 되었을 때 시작이 되어서 40일 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주 심하게 격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둘째 날이 되기 전까지 이 세상은 물로 덮여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궁창이라고 하는 경계를 만드시고 세상을 덮고 있던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게 하시면서 그 중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바다나 강이나 지하수와 같은 한 곳으로 모이도록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땅을 만드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노아시대의 홍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에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 곳에 모여있던 기품의 샘들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궁창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은 한없이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40일 동안 이어지게 되었고 40일이 지난 후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다시 창조의 둘째 날 이전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를 마치 없던 일로 만드시고 다시 그 이전 상황으로 돌려놓는 일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홍수가 끝나고인데요. 하나님은 홍수가 끝나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마치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이신 성령이 홍수로 불어난 그 물들을 불어서 줄어들고 마르게 하심으로 그 물에 덮여있던 땅들은 비로소 드러나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절을 보게 되면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노아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내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는 이 세상을 진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정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의 세상에서 살아갈 노아를 보존하시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부패가 관영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은 망해버릴 세상이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이 세상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를 끌어내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구원론은 지구 탈출론적인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지구를 탈출하는 구원론이 아니라 이 지구를 갱신하는 지구 갱신론적인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풀어지고 녹아져서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갱신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불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갱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진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악과 부패함이 관영하는 것을 볼 때 손 놓고 보기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에 따라서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자주 기도를 부탁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은 청소년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일을 직업적으로만 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상담하는 그 청소년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영혼이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계속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상담하는 청소년이 자살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이 엄마가 이 할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할머니랑 사는 아주 좀 불우한 청소년입니다.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긴급히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 다행히도 이 아이는 마음을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화살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는데 참 너무나도 어려운 그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 너무나도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러한 일을 보면서 이 일이 곧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는 일만 해서는 결코 안 되고 이 세상의 문제에 개입해서 새롭게 갱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하고 관영한 세상에 대해서 망해버릴 세상이라고 손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정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물 위에 떠오르는 방주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이 세상은 점점 물에 잠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이 많아졌지만 나중에는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됩니다. 20절은 이때 물이 천하의 높은 산보다 15규빗 더 올랐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15규빗은 건물 2층 정도의 높이에 해당하는 약 7미터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높은 산으로 피신했다 하더라도 물은 그보다 정확히 7미터 더 차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될 때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에게 찾아가서 그 노아의 방주를 두드리면서 제발 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방주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여실 때까지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장 높은 산을 찾아 오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 네피림이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피림이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그보다 정확히 7미터 위까지 차올랐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물에 잠기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잠기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 그 물에 잠겨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물에 점점 잠기는 세상과는 다르게 물이 점점 차오를수록 점점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가 탄 방주였습니다. 노아가 탄 방주는 물이 많아지자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게 되자 방주는 이제 그 물 위를 떠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노아가 탄 방주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동안에도 항상 물에 잠기는 그 세상보다 15규빗 이상 더 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은 죽지 않고 그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이런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 방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외에 딱 한 군데서 한 번 더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탔던 그 갈대의 상자가 바로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방주는 그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태워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던 갈대의 상자처럼 노아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해준 최초의 갈대의 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에게는 이 노아의 방주가 결코 먼 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줬던 그 갈대의 상자가 자신에게는 바로 그 방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는 우리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홍수가 우리의 삶에 물밑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점점 불어난 물이 나의 심장을 짓눌러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홍수를 만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방주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너무나도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 같았습니다. 그분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자주 우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기가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신이 쓰고 있는 기타를 선물로 주면서 아무래도 이 기타는 나보다 집사님에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기타를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결국 그 기타가 자신을 살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결국 그 시간들이 그분이 죽지 않도록 그분을 붙들어주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 기타는 그분을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었던 하나님의 방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에게 자신의 기타를 선물해 준 그 집사님 역시도 그분에겐 방주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 역시 그때 그 공동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 시대의 방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를 이 시대의 방주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교회가 방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홍수 만난 자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희망과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살았다, 비로소 교회에 왔더니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홍수 만난 자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방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이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방주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홍수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홍수가 우리 인생에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물 위로 떠오르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떠오를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 많은 홍수가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갈대 상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소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에 왔더니 살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환난에도 올라가는 잠기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